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다 함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1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히브리서의 맨 마지막 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의 사랑을 지속하고 대근에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하였느니라. 결박 중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되 그들과 함께 결박당한 것 같이 기억하고 너희 자신도 몸 안에 있은즉 역경당하는 자들을 기억하라.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고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할까.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가늠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명철과 또 지혜를 주시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해 들어 저희가 세 번째 주를 맞이해서 함께 또 모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가 주님께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그런 냄새와 같은 귀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모이지 못한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각 가정에 있든 그 어디에 있든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님들 너무 반갑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14권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다 편지의 글로 기록을 한 책들입니다. 그 중에 제일 마지막 책은 히브리서입니다. 이게 히브리서를 정말 사도 바울이 지었는가 아닌가를 논쟁도 있지만 수많은 침례교인들과 또 우리 보수적인 신앙인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동의하기를 이것은 사도 바울의 편지다라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서신의 맨 마지막 장은 저희가 읽은 오늘 13장입니다. 사람이 중요한 내용의 편지를 쓸 때는 그 편지를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내 의도를 잘 알아듣게끔 좋은 필체로 설득력 있게 편지를 항상 씁니다. 그리고 편지를 마무리할 때쯤 되면 내가 정말 이것만큼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것만큼은 정말 기억을 다시 삼키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한두 줄 다시 덧붙이는 그런 글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히브리서 13장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이 히브리서를 읽는 수신자들로 하여금 내가 이 말 한마디는 다시 한번 덧붙이고 싶은 내용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제가 믿기로는 13장에 있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쓴 책 중에 마지막 책,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몇 가지 권면이 있는데요. 다 읽진 않고 저희가 1절에서 6절만 읽었습니다. 이 권면을 보면은 자세한 내용들이 있지만 크게 보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가 나중에 수면위로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이 권면의 내용은 무슨 종말론의 내용이나 딱딱한 교리가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속죄함 받고 또 죄사함 받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듣고 마땅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사도 바울은 오늘 13장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히브리서 13장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정말 마지막에 저희가 있음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굉장한 지혜를 주고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성도님들이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이 비결이 여기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씀을 이 권면을 두 군데로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그리고 4절에서 6절까지를 나눠서 한 두 가지 권면 정도로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11절에서 3절 말씀을 저희가 읽었는데요. 그 중에 1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의 사랑을 지속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형제의 사랑을 지속할 것. 많은 권면 중에 사도 바울은 왜 이 형제의 사랑을 지속할 것에 대해서 권면을 시작하는가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은 정말 사랑장으로 유명한데 그 책을 읽고 나면은 아 내가 은사가 있고 주님을 섬기고 그 어떤 재능이 있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모든 게 허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미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우리의 권면을 오늘 줄 때 먼저 형제 사랑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허사고 주님을 내가 뜨겁게 사랑하고 섬긴다 하지만 그 안에 정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정말 우리 허공에 그런 소리를 치듯이 사라지고 마는 그런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우리들에게 형제의 사랑을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다른 형제 자매님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 우리 성도들이 바로 내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는 한 배에 나와서 한 피로 한 부모 밑에서 한 유전자를 받고 자라나온 가족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각기 육신의 출생은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로 거듭난 우리 형제 자매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선행을 하고 섬김을 할 때 가장 먼저 믿음의 형제들에게 할 것을 또 권면했습니다. 다른 책에서 요한일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리요. 자 반대로 말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형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사역을 했지만 그것이 참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볼 땐 내가 주님을 지금 사랑하는가를 점검해 보시면 될 일이거든요. 자, 우리는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형제를 사랑하는 일을 굉장히 게을리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때 나의 기준에 부합하면 그 형제를 받아들이고 그렇지 못하면 비판하고 또 외면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에게 첫 번째 갖추어야 될 권면의 첫 번째 내용은 형제 사랑을 지속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느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의 형제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새로운 방문자가 오거나 새롭게 교회를 출석하는 분들이 교회에서 느낀 것들을 말해보라고 할 때는 뭐 교리에 대해서 말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거나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어땠다. 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해요. 겉으로 보이는 것이지만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정말 말과 혀로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유심히 보십니다. 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형제 사랑을 지속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또 말씀하시는가. 2절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이 나그네들은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심이 필요하고 때로는 물질이 필요하고 때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노력이나 시간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의무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고개를 돌려서 다른 곳으로 향하면 그들은 내 의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무관심하면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하였느니라. 창세기에 그런 말씀이 인용됐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곳에는 그 하나님의 마음의 동기 중에 두 가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긍휼과 친절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실 때뿐만 아니라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작든 크든 은혜를 베푸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동정, 그 긍휼과 친절함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마땅하게 하나님께 이번에도 은혜 좀 주셔야죠, 하나님. 내가 뭘 합니다. 돈 좀 주셔야죠.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우리 많이 요구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렇게 요구할 입장이 못 돼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준다 하지만 하나님의 친절과 긍휼이 이미 우리를 향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것이지 정말 당연하게 우리는 요구하는 습관이 많이 젖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긍휼과 친절을 베푸시고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나그네들을 대접해야 합니다. 저는 한동안 이런 마음에 빠져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저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다. 내가 정말 제한적으로만 돕던가 기회되면 도와야지. 정말 십수년간은 그렇게 지냈던 적이 있어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내가 무한하게 받았지만 내가 베풀 때는 정말 제한적으로 베푸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3절. 이번에는 어떤 대상이 나오냐면 결박 중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주변에 결박당한 자들이 있습니까? 어제 뭐 경찰서에 끌려가신 분이나 없지요? 자, 그래서 이 결박당한 자들은 누군가 말씀을 쭉 보니까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문장이 나왔어요. 3절 끝에 보면 너희도 너희 자신도 몸 안에 있은 즉 역경당하는 자들을 기억하라. 자,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권면 중에 또 하나 사랑은 우리가 결박 중에 있는 역경당하는 자들에 대한 우리가 시선을 결코 놓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생활 가운데 좀 자세히 적용해 보면은 우리 자유함 가운데 있지 못한 분들이 때로는 계십니다. 육체의 그런 건강이 굉장히 약하여서 정말 두 발로 걷지 못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장차 우리는 또 그렇게 됩니다. 거의 또 시련 가운데 있는 분들, 물질의 시련, 또 사람 관계 문제로, 또 가정 문제로 굉장한 시련 가운데 그것도 정말 오랫동안 겪으시는 분들이 많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결박 중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되 그들과 함께 결박당한 것 같이 기억하고 너희 자신도 몸 안에 있은 즉 역경당하는 자들을 기억하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역경당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도울 때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한 가지 언급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돈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필요한 것들을 당장 해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역경 당하는 자들에게 위로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권면을 이미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 자,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랑의 그 위로가 형식적이지 말 것을 이 말씀에서 3절에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결박당한 것 같이 기억하고 우린 그들과 함께 울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위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나는 다행히 그들과 달라서 그들의 처지가 아니라서 나는 참 다행이다. 그러니까 내가 마땅히 가서 그들을 위로해줘야지. 괜찮을 거야. 이렇게 말로는 할 수 있지만 그들의 처지가 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울고 올해 저희가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섬길 때 정말 그들의 처지가 내 처지인 것처럼 그들을 위로하고 저희가 사랑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깊이 공감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인생 살다 보면은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깊은 늪에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종 그런 일을 겪어서 내 인생은 이 생에서의 인생은 이렇게 끝나나 보다 다 포기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 삶에서도 지난 일이지만 정말 잊지 못할 마음 아픈 일들과 굉장히 그런 시련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시련도 기억나지만 내 옆에 그 자리를 지켜주고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함께 기억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나에게는 지나쳐가는 사람이고 나를 위로하는 한 사람에 불과할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 지나고 났을 때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음으로 해서 내가 큰 위로가 되고 내가 그 자리를 잘 지켰다라는 것을 기억될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역시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족을 상실하고 가족이 하늘나라에 갈 때 그리고 정말 막대한 손실을 당해서 좌절했을 때 또 누군가 나를 떠나버렸을 때 우리는 많은 상처에 그냥 남아있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3절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예비시키십니다. 믿음 좋은 몇몇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것입니다. 올해 저와 성도님들이 이러한 위로하는 자리에 많이 가 계셔서 또 다른 사람들과 또 이웃들과 성도님들을 더 크게 위로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우리가 3절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이것은 사랑에 관한 말씀 권면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크게 찔림이 된 것이 있었는데 나는 참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간증도 하면서 정말 그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만큼의 그런 섬김과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참 편한 사람들만 사랑한다. 내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들만 참 사랑한다. 이게 마음에 참 찔림이 되고 참 회개가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3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제가 두 번째 권면을 전하겠습니다. 그분의 명령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올해도 작년처럼 어수선하게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별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올해가 2022년이야? 뭐 새롭게 들뜨지도 않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만큼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큰 각오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권면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정말 이 폭발성이 정말 굉장합니다. 사람을 구원하기도 하고요. 좌절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정말 가난한 자에게 부유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데 우리가 그 전달자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권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4절에서 6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권면의 말씀은 1절에서 3절에 읽은 첫 번째 권면과 좀 다른 권면의 내용입니다. 이 권면은 경고입니다. 제가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제가 4절부터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하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심판하시리라.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여기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음행과 탐욕을 언급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죄에서 자유롭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많은 죄와 음란한 죄, 음행의 죄, 탐욕의 죄에 대해서 14권의 바울 서신에서 골고루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책, 마지막 장 역시 음행과 탐욕을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음행의 가장 두려움, 음행의 강력함은 어디에 있냐면 그 음행이 바로 음행을 저지르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그 사람을 이탈하게끔 도망하게끔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결국에는 분리됩니다. 이것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개념과 다른 것입니다. 너무나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분법적 논리에 빠져 있어요. 나는 구원 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은 영원하고 이것은 우리에게 계속적인 기쁨을 계속 가져다주는 그런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런 명령을 지키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데 있어서 같이 따라오는 기쁨이 구원의 감격이고 그런 열매인 것이지 사도 바울은 그렇다면 이 경고를 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자, 이 경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도들에게 하는 경고입니다. 성경에서 음행과 자주 함께 나오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구약부터 성경 66권 전체적으로 음행하면 같이 따라 나오는 죄가 하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있는 탐욕이 하나 그렇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왜 음행과 우상숭배가 같이 가는가? 제가 그래서 말씀을 검색해 보니까 음행이라는 단어를 쳐보니까 정말 탐욕 아니면 우상숭배가 같이 계속 동반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음행과 탐욕과 우상숭배는 같이 가는가?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음행과 탐욕 안에 정말 우상숭배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밀접한 죄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과 혹은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우리는 가끔 이러죠. 내가 탐욕이 있거나 음행이 있거나 아 주님께 회개하고 아 또 주님께 돌아옵니다. 또 그렇게 죄를 범합니다. 또 죄를 범하고 또 죄를 범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리스도인이 즐길 것이 뭔데요?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니라.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나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결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 상속 유업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본문 말씀에 음행을 말하면서 음행을 4절에 음행을 일삼는 자들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가 과연 이럴 수 있을까? 자, 사도 바울이 경고를 했다는 것은 충분히 그것이 개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일삼는다는 것은 한번 이것을 맛보고 돌이켜서 주님께 회개하고 가지 말아야 하는데 계속 간다는 것입니다. 일삼는 것이에요. 음행은 다른 죄와 좀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음행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느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은 음행의 중독성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혼은 구원을 받았고 영은 살아서 주님과 교제를 하지만 성도가 음행을 범하면 그의 몸에 정말 좋지 않은 죄의 흔적들이 남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기록합니다. 그 몸은 영과 혼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장애물이 될 뿐만 아니라 결국에 주님과의 교제를 단절하게 되는 결과가 생깁니다. 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에서 계속해서 탐욕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음행뿐만 아니라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탐욕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우리와 다르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탐욕도 사실 나쁘죠. 일반 사람들도 탐욕을 배격합니다.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탐욕과 저희가 가지고 있는 탐욕이 좀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의 탐욕은 좀 내가 저 사람 걸 뺏고 싶다. 내가 가진 게 있지만 더 갖고 싶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탐욕이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더 이상 만족스럽지 않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탐욕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에 있어서 만족스럽지 않다고 여기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언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나 그런 주시는 것들이 만족스럽지 않았었던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바로 그리스도인이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 바로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때맞춰 주시는 크든 작든 그런 은혜들이 처음에는 정말 신기하고 정말 눈물나게 감사할 때가 있었지만 하도 많이 받다 보니까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없으면 허전한 거예요. 또 안 주시나? 주실 때가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만족스럽고 이제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더 이상 만족스럽지도 않고 이제 불충분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노예가 있었는데 이 노예가 이제 힘들고 고된 생활을 태어날 때부터 해왔어요. 자기는 노예가 아닌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그런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이 노예가 어떤 부유한 한 부부의 도움으로 이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그 부부의 집에 들어와서 이제 새로운 종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주인이 바뀌었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채찍도 안 맞고, 예, 충분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새로운 종을 이렇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그 종이 자신의 삶을 한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태어났나?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이건 나보다 좀 더 형편이 좋은데 내가 고작 이거밖에 안 되는가? 나보다 더 좋은 것을 누리면서 더 멋진 자유를 누리는 저 사람들 보니까 참 내가 처량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누구를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은혜로운 출애굽의 그런 아름다운 경험을 하고서 바다를 건너자마자 그들은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것도 불평에 대한 이슈는 뭐냐면 바로 내가 먹는 음식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내가 큰 은혜를 맛보고 그것에 감사하고 정말 주님의 은혜에 만족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배고픔을 집중하고 내가 가진 그 처량한 내 신세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탐욕을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는 것입니다. 5절,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아멘. 모두 어린 시절을 한 번 다 겪으시고 청소년기를 다 겪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기 때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 그런 질풍노도의 시기에 사람들은 힘들긴 하지만 지내고 보면은 굉장히 사람이 성숙하고 사람이 이렇게 자라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저도 그랬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청소년들이 한 번씩 이런 생각을 다 해요. 채 20세가 되기 전에 아주 어린 나이 때 나도 한번 혼자 살아볼 수 있는데 정말 혼자 살아보고 싶다. 가능하거든요. 자기가 살아보니까 뭐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지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참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 그 뒤에 올 수 있는 어려움들을 다 무시하고 가능할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근데 정작 사회에 나가서 내가 모든 것을 시작할 때 보면은 철렁합니다. 내가 뜻한 바대로 되는 게 아니었구나. 우리들 마음속의 탐욕은 우리를 여러 군데로 우리를 인도해 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것보다 더 좋아지게 만들 수 있다. 내가 새로운 것을 또 가질 수 있다. 자, 우리들의 마음속에 탐욕을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은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했습니다. 우상 숭배가 큰 죄가 되는 것은 우상을 섬겼다는 잘못 이전에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 때문에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부한 소유물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예수님께서 그때 한 예화를 그때 들려주셨어요. 한 부자가 등장합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최대의 최대치의 그 수확을 올리고 곡식과 열매를 거둬들인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정말 만족하고 더 이상 내가 필요한 것이 없다. 내가 이것을 쌓아두고 평생 누리겠다. 그런 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그 본인이 말하기를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 그가 만족하는 것이 물질에 있고 거둬들인 곡식과 열매에 있었다면은 그 썩어 없어지는 것들이 없어지는 순간 그의 소망과 만족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만족할 것은 혼의 만족, 정말 기쁨을 그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가진 것들에 만족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충만한 걸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성도들은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사실 감사를 잃어버리면 모든 하나님의 관계는 거기서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는 거기에 있는 것들이 만족한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권면의 내용을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5절과 6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5절 중반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아멘. 특히 5절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정작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자기 생애 마지막 권면의 말을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이거 역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그 마지막 권면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또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은 내가 가진 소유물이나 내가 가진 그런 재능 또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모세가 우리 여호수아에게 권면한 대로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움직이기 전부터 그가 갈 곳에 이미 계셨고, 가나안에 여호수아가 네가 그쪽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미리 그 앞에 계실 것이다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는 곳은 어디든지 또한 여호수아와 동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정말 그럴 것인가? 이걸로 내가 만족할 것인가? 그리고 그는 가나안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자,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바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는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만족하고 감사한 것이다. 이렇게 믿으시고 감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시대에 또 마지막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3장 17절에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지금 교회가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자라. 이 말씀의 경고는 교회가 하나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것들로 만족을 채워왔고 그것을 배불려져 있는 모습을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나온 그런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부자라.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각 가정과 또 우리 성도님들 각 개인과 우리 교회 모임 모두가 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두 가지 권면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사랑에 대한 권면. 정말 말과 혀로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몸과 우리가 발걸음으로 또 깊이 우리가 필요한 자들에게 공감하면서 우리 사랑을 정말 지속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음행과 탐욕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감사, 만족이라는 것을 또 권면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좀 어수선하게 시작했던 한 해지만은 굉장한 큰 열매를 또 맺을 수 있는, 그래서 아까 한 우리 정신 나간 젊은이가 하나님께 나는 정말 부유해서 내가 가진 곡식과 열매들로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또 내가 그것을 누리는 만족과 감사로 그렇게 그 고백대로 충분히 정말 나는 누릴 수 있다,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분하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크던 작던 지금까지 베푸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품을 떠나 정말 세상을 향하며 음행하고 탐욕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2022년 우리 교회와 우리 각 가정과 우리 또 사업하는 분들의 모든 처소와 우리 개인 개인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임 가운데 뜨거운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이 있게 하시고 형제 사랑을 우리가 지속하는데 게을리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에 반응하여 마지막 찬송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429장입니다. 429장.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모든 영광과 찬양을 다 주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리고 또 저에게 주신 귀한 권면의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2022년 저희가 주님을 섬길 때 감사하는 마음과 주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귀한 것들에 만족하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먼저 시작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인도해 주시고 각 개인의 마음이 주 앞에서 더 담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나아가서 우리 교회 모임이 주님 앞에 더 기뻐 받으시는 귀한 모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세우신 자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목사님의 사역과 말씀을 지켜주시며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정말 기쁨과 전심으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2022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